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모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예배도금과 영상을 이용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항상 먼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와 같이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뉴시티 교리문답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주간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현재 상황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본질상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교만과 욕심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평범한 일상의 기쁨,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들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겉모습이 바뀐다고 그 본질이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생각이 변해야 행동에 변화가 올까요? 미국 에스콰이어의 편집자인 AJ 제이콥스는 자신이 직접 실행해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07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성경대로 살아본 1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란 신이나 미래의 삶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신론적인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AJ 제이콥스는 유대인이지만 어떤 종교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가 1년 동안 성경대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행동이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실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한 일을 실천해보라고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행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깨달았을까요? 그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책의 내용이나 그의 강의 내용만 보고 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책이나 강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심리적인 또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이나 강연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주장을 보면 그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이 아니고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느낄 수 있고 성경대로 1년을 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학서적을 보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을 생략한 채 문자적인 기록에만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불가지론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 생각에 변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착한 행동들을 계속하다 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다 보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이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예쁜 호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노력을 쌓으라고 하시거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빛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은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본질의 참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시나무였던 우리를 포도나무로 바꾸시고 엉겅퀴였던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이자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칠화, 즉 화 있을 진저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의 뒷부분과 23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이슬진저라는 말 뒤에는 외식하는 이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는데 외식하는 이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과 27절 그리고 29절에 외식하는 이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들 안에 외식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이라는 표현 뒤에는 그들의 위선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며 정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은 남의 것을 강탈한다는 의미이고 방탕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연약한 자로 여겨지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한 자들인가를 드러냈지만 실상은 그들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과 방탕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면 그들의 안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을 깨끗이 해야 그들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래 기록된 말씀에서도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고 또 자신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던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7절 이하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한편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변화의 노력, 즉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나 의인들의 피를 흘리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더러운 잔과 대접이며 죽음과 더러움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2절과 2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행위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기록하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와 자신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의 중심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인간의 절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리라 다짐하지만 그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심과 다짐은 늘 불완전합니다. 행동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중심,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죽음과 더러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불러 모으려고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를 변화시키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부인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시며 내 속에 선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자신들의 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디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이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로 인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이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오히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정죄합니다. 마치 자신이 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스스로를 위롭다고 생각하는 삶,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삶,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적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신앙의 삶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